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27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이번 사건이 국제인권 규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연도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 회계 연도와 비교해 10% 늘어난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만나 증액한 국방 예산으로 낙후된 미 군사력을 재건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을 28일 밤 의회 연설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예산 당국은 언론에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내와 해외 원조 예산이 깎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환경보호청을 포함해 국무부와 기타 부서들의 예산을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에게 자신의 경제정책이 사회 기반시설을 개선할 것이며 주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가 실패한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러 곳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는 앞서 이스라엘 남부지역이 로켓포 공격을 받은 데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인명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적어도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이 감행된 가자지구 이집트 국경인 남부 라파 마을에서는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고의로 시설을 파괴하는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 지역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핵심 교량 한 곳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정부군이 티그리스 강을 가로지르는 제4대교 또는 최남단 다리로 불리는 곳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앞서 어제는 모술 서부 지역 마을 두 곳을 추가 탈환했으며 모술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티그리스 강 다리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군이 모술 서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현지 민간인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과 연료, 의료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단체들과 시리아 정부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교전은 26일 양측이 ISIL을 소탕하기 위해 각기 따로 작전을 벌이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시리아군은 지난주 ISIL로부터 알바브를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시리아 정부군은 26일 알바브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타데프 마을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시리아군은 성명에서 정부군이 알바브로 더욱 가까이 진격하려 시도해 대응사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군 병사 2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 관계자는 하지만 반군들이 타데프에 있는 정부군을 겨냥해 박격포와 자동소총 공격을 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무인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공습을 가해 2015년 쿤두즈 주도를 일시 장악하는 반란을 주도했던 고위 지휘관이 사망했다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측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과 탈레반 관리들은 27일 탈레반 고위 지휘관인 물라 압둘 살람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전날 쿤두즈의 나시티 아치 지구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비울론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국 무인기에서 쏜 미사일에 살람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군 대변인은 그날 쿤두즈에 공습을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정치 권력과 언론을 긴장 관계로 묘사합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특성상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미 백악관을 취재하는 기자단의 연례 만찬회 자리를 열고 이 자리에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함께 하는데요. 이날 하루만큼은 긴장을 털고 서로 농담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류 언론과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자들이나 명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 시간에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 행사에 불참한 것은 수술로 인해 불참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로 무려 36년 만의 일인데요.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면서 권력자가 좀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긴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28일 화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북부지방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신의주 영하 1에서 영상 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에서 영상 10도, 함흥 영하 3에서 영상 1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줄리안 메이의 노래입니다. Badly Hooked on You.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badly hooked on you. She's like a drug, she makes me high. Her kind should come with the label of a one inside. Highly addictive, deadly seductive. Cause in the end you're gonna pay forever and a day. You better keep away. But you do it, you do it anyway. You make me high, high, higher than the skyline can deny. The signs, this feeling I can't hide. It's in your eyes, a smile, I don't know how to describe the way you make me feel. It's so unreal, it's true, I don't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이틀간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고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서 시리아 내전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신무기 162종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16개 나라 경제협력체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7차 협상이 월요일부터 일본 고베에서 열리고 있는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미국을 방문한다고요?
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요일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양자 관계 또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미국에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 중국에서 가장 고위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이어서 두 나라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나 고위급 인사인가요?
예, 중국 정무의 국무위원은 이 부총리급입니다.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이 왕이 외교부장의 상관인데요.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부총리급의 국무위원, 이 양제츠 위원인데요. 이 중국 정부 내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양 위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주미 대사를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DC 정치계 주변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했고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특히 노력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 측이 이번 방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월요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이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중국 고위관료의 첫 방문이고 또 역사적인 중미 수교를 이뤄냈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지 45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양 위원이 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할 전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외에 또 어떤 일정을 진행할까요?
예, 미국의 언론들은 양 위원이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양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양 위원의 방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논의됐던 양국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했던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시 주석과 첫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 위원의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이 양국의 무역과 또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 문제도 이 양국 간 고위급 대화의 의제가 될 걸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이 무역과 안보 또 북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저희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었습니다.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국제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도 공언해 왔는데요. 양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안보 쪽의 현안은 어떤가요?
예,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건설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가장 큰 현안인데요.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에 인공섬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공섬에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군사시설도 짓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외신 보도를 통해서 미사일 발사 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쭉 밝혀오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말 이 브리핑에서 남중국해를 한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었고요. 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도발적인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지나면서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이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 문제도 이 양 위원의 방미 의지에 포함될 전망이죠?
예, 주요 외신들은 양제츠 의원이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양 국무위원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거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양 의원이 미국 측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걸 요청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신무기 162종을 시리아에서 시험했다고요?
네, 러시아가 162가지의 새로운 무기들을 시리아 내전에서 시험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주 러시아 의회 하원격인 국가 두마 연설에서 시리아 작전에서 162종의 최신 무기와 개량형 무기들을 시험했다면서 수호의 30SM 전투기, 수호의 34 폭격기, 밀-28N과 카모프 52 공격용 헬기 등이 현장에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이 무기들이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시험 결과 나타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10개 정도에 그쳤다고 러시아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리아 내전을 사실상 자신들의 무기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을 자국 군대의 실전 훈련과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미 육군의 유럽 주둔 사령관이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불필요한 화력 사용 그리고 군사력 가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도 이 같은 시험과 훈련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시리아 내전에 최초 개입했던 지난 2015년 말에 결산 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을 언급하면서 더 좋은 훈련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러시아는 현재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 반군에 맞서서 내전에 참가했는데요. 시리아에서 최근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알레포 전투가 얼마 전에 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러시아 해군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알레포 일대의 공습을 담당한 이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바로 이 쿠즈네초프 함에서 뜨고 내렸습니다.
예. 자,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 거점인 알레포 동부 지역 일대를 봉쇄하고 이 고립 작전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식량, 식수, 또 구호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현지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러시아군이 주도하고 있는 고립 지역의 공습까지 이어지면서 학교, 병원 등 비전투시설이 파괴됐고요. 민간인 인명피해가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당국은 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요?
예, 미국과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알레포 일대 민간인 구호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16개국 다자간 무역협정 실무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경제협력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RCEP 출범을 위한 17차 실무 협상이 월요일 일본 고베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는데요. RCEP는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회원국 인구만 약 35억 명에 달하고요. 참가하는 나라들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22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30.6%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예, 이번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실무협상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예, 그동안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공동체가 될 걸로 전망돼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 TPP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국이 주도하는 RCEP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이 지역 최대 자유무역 협정이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이런 경제협력체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어떤 문제를 논의합니까?
예, RCEP 회원국들은 지난해 9월에 조속한 타결 지침에는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5차 협상에서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나왔고요. 16차 협상에서는 중소기업 부문이 타결되면서 최종 출범을 위한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이번 17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용역, 투자 자유화 등 모두 13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회원국 협상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 국방위 예산은 늘리는 한편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은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주지사들과도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안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선출된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톰 페레스 신임 의장이 분열된 민주당의 통합이라는 최대 과제 직면에 있다는 분석이고요. 영화계 최대 축제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수상작이 잘못 호명되는 혼선 끝에 영화 문라이트가 올해 작품상을 거머쥐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정책 방향이 드러나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다음 회계연도 국방위 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10% 늘어난 액수인데요. 국방위 예산은 늘리는 한편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등 다른 연방정부 기관 예산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월요일 각 기관에 보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짜라고 지시할 예정인데요. 예산관리국은 3월 중순경에 좀 더 자세한 예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위비는 늘리고 다른 정부의 예산은 줄인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 계획 자체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국방위 예산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보수계 최대 행사인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AC 연설에서도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약속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미국 여러 주의 주지사들과도 만났죠?
네, 워싱턴 DC에서 전미 주지사 협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 주지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This budget will be a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budget. Very much based on those two.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예산안이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 이 두 가지를 특히 강화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낙후된 미 군사력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적인 국방 예산 증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예산 내용은 화요일 밤 의회 연설에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이번 예산안도 역시나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퇴역 군인과 법 집행 요원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새 예산안이 미국인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 지적하면서 미국은 결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싸워서 이기는 전쟁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예, 그 국방 관련 그 예산 관련 외에 또 주지사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이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할 것이며 주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걸 방해하는 규제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 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가 실패한 재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죠. 미국의 보수계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정치행동회의의 연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역시 모임을 갖고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지난 토요일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진행한 의장선거에서 톰 페레스 전 노동부 장관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페레스 전 장관은 결선 결선 투표에서 경쟁자였던 키스 앨리슨 하원 의원을 35표 차로 누르고 의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페러스 전 장관은 수락 연설에서 경쟁자였던 앨리스 하원 의원을 부의장으로 깜짝 지명하게 됐습니다.
예, 이 페러스 의장은 DNC 역사상 첫 이 중남미계 의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페레스 의장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콜로라도주 연방지법 법원 서기로 출발해서 법무부 연방검사와 법무부 인권담당 부차관 보동에 지냈고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에 지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됐었습니다.
예, 그 앨리슨 신임 부의장 역시 소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앨리슨 부의장은 흑인이자 이슬람 신도입니다. 미네소타주 첫 흑인 하원 의원인 앨리슨 부의장은 19살 때 이슬람으로 개종했는데요. 미 연방의회에서 첫 번째 무슬림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처럼 소수계가 DNC 지도부를 대표하게 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페레스 신임 의장 앞에는 이 분열된 민주당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그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연방 상하원 역시 공화당이 다 장악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계속 떨어지면서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동력을 얻기 위해선 우선 분열된 민주당 내부를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분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번 DNC 의장 선거가 민주당 주류파와 신생 진보주의자들 간의 경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독보적인 우세가 점쳐졌던 클린턴 전 후보의 경우 민주당의 대표적인 주류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레스 의장 역시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예상을 깨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클린턴 후보가 고전이 면치 못했죠. 이 샌더스 의원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정도로 진보적인 성향인데요. 앨리슨 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투표에서는 그 민주당의 주류파가 또다시 세력을 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앨리슨 부의장 지지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는 큰 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당을 원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앨리슨 부의장 지지자들은 이번 투표 결과가 민주당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분노를 결집하고 노동계층과 진보운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을 대적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한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페레스 신임 위원장 역시 이 진보적인 인물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페레스 위원장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장 진보적인 각류로 꼽혔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이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페레스 새 위원장이 기회라는 깃발 아래 민주당을 통합시킬 것이라고 밝혔고요. 샌더스 의원은 페레스 새 위원장을 축하하면서도 노동자와 젊은 층에 당을 더 개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이 새로운 진보 세력의 그 요구사항은 이전부터 쭉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낸시 펠로스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일부 젊은 의원들은 공화당보다 이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도부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었는데요. 이번 DNC 의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70대인 펠로시 대표와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 총무, 짐 클라이번 의원 등 이 고령의 지도부가 내년 중간선거 전에 지도부에서 물러나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영화계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행사죠.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일요일인 26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는데요. 뒷이야기가 좀 무성하게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 발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Moonlight won.
Come on, this is not a joke. 네, 실수가 있었다. 작품상은 수상작은 이 문라이트라고 발표하는 순간을 들으셨는데요.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자 정말이다. 농담이 아니다 라고 거듭 확인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무대에는 앞서 수상작으로 호명된 라라랜드의 제작자와 감독, 출연진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수상작이 바뀐 겁니다.
예, 그 발표자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과 또 어수선함이 좀 느껴졌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네, 수상작을 적은 봉투가 잘못 전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여우주연상을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 씨가 받았는데 여우주연상을 적은 봉투가 전해졌다는 거죠. 이 사실 수상작 발표를 맡은 배우 워런 비티 씨가 봉투를 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함께 나온 여배우 이 페이 더너웨이 씨가 종이에 적혀있는 대로 라라랜드를 수상작으로 발표한 겁니다.
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작품상을 받게 된 문라이트, 어떤 영화인지요?
네, 문라이트는 달빛이란 뜻인데요. 흑인 동성애자의 자아 발견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마허셜라 알리 씨가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라라랜드는 작품상을 놓쳤지만 감독상과 촬영상, 미술상, 주제가상 등 6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주연 여배우 엠마 스톤 씨는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여배우와 재즈 연주자의 꿈과 사랑을 그린 라라랜드는 무려 14개 부분의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남우주연상은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케이시 애플릭스가 받았습니다.
예, 그 지난해 아카데미상은 백인들만의 잔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지난해는 주요 부문 후보가 백인 일색이어서 거센 비판이 일었죠. 흑인 일부 배우가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자 아카데미 측이 투표 자격을 가진 회원들 가운데 여성과 유색 인종 비율을 높이려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덕분인지 올해는 주요 부분 후보에 흑인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남녀 조연상을 모두 흑인 배우들이 차지하기도 했고요. 또 이 작품상을 받은 문라이트는 흑인 흑인들에 대한 얘기고 출연진 정부가 흑인이기도 한 작품이지요. 하지만 중남미계나 아시아계는 없어서 아직 멀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매우 정치성이 강한 그런 시상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땠나요?
네. 수상자들이 수상 소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말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날 사회를 맡은 지미 키머 씨 부가 시작으로 대통령을 풍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카데미가 인종차별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뼈있는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M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하마 마마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가짜 뉴스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이 가짜 뉴스라는 분석이 많고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언론들과 연일 가짜 뉴스 논쟁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가짜뉴스는 무엇이고 오늘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뉴스란 사실과 진실의 기반을 두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가짜뉴스란 이 정의에 모순되는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2010년대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신력을 얻기 위해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언론 기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와 페이스북.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들은 분명 일부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이 가짜 뉴스가 크게 퍼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한 언론사는 지난 대선 기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퍼져나갔는지 분석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초까지만 해도 가짜뉴스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이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 주류 기성 언론 기사를 공유하거나 반응을 보인 건 7,300만 건이었는데 가짜뉴스는 8,700만 건으로 집계된 겁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공유한 기사의 40% 이상이 가짜뉴스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처음에 페이스북 뉴스는 대부분 진짜뉴스이고 가짜뉴스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라거나 페이스북은 그저 전달 매개체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You know, fake news on Facebook influenced the election in any way, I think is a pretty crazy idea.
하지만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비난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걸러내는 기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짜뉴스에 끌리는가?
가짜뉴스의 범람은 인터넷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가짜뉴스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손전화 앱과 웹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틀에 제목과 본문, 언론사명을 쓰고 저장 단추만 누르면 감쪽같이 인터넷 언론 기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가짜뉴스에 주목하는지 연구한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은 긍정적인 이야기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자극적이며 부정적인 내용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고 더 중요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가짜뉴스의 경우 대부분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끌린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제작한 경우입니다. Ending the Fed라는 한 사이트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가짜뉴스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고 당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지를 드러내지 못했던 숨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 많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 광고나 홍보의 효과도 자연히 커지고 그러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의 영향 아래 있는 세계.
가짜뉴스는 이번 미국의 대선뿐만이 아니라 앞서 수년간 세계 곳곳의 선거 등 이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상에 의한 피해자라며 어린 소녀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하는 데 활용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의 출처가 필리핀이 아닌 브라질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이 사진은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만 사람들에게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Pizzagate, a fake conspiracy theory that made the rounds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에 아동들을 숨겨놓고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를 믿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뉴스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는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렇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폐해가 커지면서 특히 미국은 뉴스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이른바 사실 확인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관인데요.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증해서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 주장인지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언론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업체들도 사용자들이 올리는 뉴스에 사실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를 신고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판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잡기,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game plan. A game plan입니다. 자, 그럼 비비앤이 릴리와 나눈 대화에서 오늘의 영어 표현 A game plan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So, what's the game plan? What are we doing tonight? We're not sure yet. What do you want to do?
네, 비비앤은 릴리에게 So, what's the game plan? So, what's the game plan?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돼? What are we doing tonight? What are we doing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뭐 할 건데?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릴리는 We're not sure yet. 아직 잘 모르겠어. What do you want to do? 넌 뭐 하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hat's the game plan? What are we doing tonight? We're not sure yet. What do you want to do?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game plan. Game, G-A-M-E, game, plan, P-L-A-N, plan, a game plan이죠. 네, a game plan은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볼 때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In sports, 운동 경기에서는요, a game plan is a set of instructions for the players to follow. A game plan은 선수들이 따라야 하는 감독의 지시사항, 그러니까 전술이나 전략을 말합니다. Outside of sports, 그렇지만 운동 경기 말고 일상 대화에서 a game plan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볼 때 쓸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보면요. A game plan could be a plan for going to dinner. A game plan은 저녁 식사 계획이 될 수도 있겠고요. Seeing a play,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or even watching a game, 또는 그냥 경기 관람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s the game plan? What's the game plan? 하면요. 언제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This expression is very common in American English. 이 표현은 미국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what's the game plan? What are we doing tonight? We're not sure yet. What do you want to do?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game plan, 계획. What's the game plan? 계획이 뭐예요? A game plan이었습니다. A game plan is a plan for achieving something, or it's a careful planned strategy. 네,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이라크 바그다드를 처음 방문한 짐 매티스 장관은 이라크군의 전투 지속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라크군이 모술 서부 지역 탈환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S의 탄압과 테러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이라크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모술 지역의 완전 해방을 위한 전투는 금방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IS 격퇴전의 야전 사령관격인 스티븐 타운샌드 미 육군 중장은 IS의 잔혹함과 야만성은 이라크, 시리아뿐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벌인 IS 격퇴 전투에서 이라크군은 연합군 병력 60여 명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곧 장비와 병력을 재정비했다면서 이라크 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달간 지속된 전투 끝에 이라크군은 모술 동부 지역을 IS로부터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군은 연합군과 함께 모술 서부 지역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운샌드 사령관은 성명서에서 이라크군의 전투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모술 전투는 그 어떤 군대에게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라크군은 이런 힘든 도전에 맞섰고 이라크 국민과 세계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운샌드 사령관은 ISIS는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이라크 보안군은 모술 지역의 민간인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가 어떻게 단합되고 통합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군은 이라크 지역에서 IS를 목표로 만 회 이상의 공습을 단행했고 이라크 군 작전 지원을 위해 7만 명이 넘는 이라크군을 훈련하고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앞으로 남은 많은 전투에서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라크 군과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